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18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미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3국 정상은 바로 회의를 시작했으며 곧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한일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등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3국 간 정상회의 정례화 등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별도로 미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밝혔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우리가 보유한 역량을 역내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필요할 경우 역내 자산 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맞춰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와 관련해 일종의 도발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형태일지 알지 못하며 이를 걱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17일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16 전투기 훈련이 완료되는 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F-16 전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이전 요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 서한에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과 자격을 갖춘 F-16 전투기 교관들의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프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미국 정부가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위한 길을 내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 우리는 유럽의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벨라루스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 부장이 이날 벨라루스를 방문해 루카셴코 대통령을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관계가 잘 발전하고 있다며 양측이 손을 잡고 양국의 안보와 역내 안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또 류카센코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주요 구상과 계획을 확고히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리 부장은 류카센코 대통령에게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천 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벨라루스와 협력해 양국 국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심도 있고 실용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리 부장은 벨라루스 방문에 앞서 러시아 국방부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뜻의 다자녀. 한국은 이제 그 기준을 자녀 두 명으로 합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0.78명으로 나온 한국이 그동안 18살 아래 자녀 셋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다자녀 정책을 자녀 둘로 낮춘 것인데요.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그러니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가 전체 10%가 채 안 되는 현실을 반영한 거랍니다. 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는 한국의 새 다자녀 정책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다자녀 가구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 공급분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많을수록 가산점이 붙어서 내 집 마련이 한결 쉬워지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도 보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입장권을 할인받거나 또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하는 지원도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새 다자녀 정책은 저출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의 문제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India is reeling after its deadliest train crash in decades. Nearly 300 people have died.
네, 오늘은 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중국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8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에 북한, 오전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서쪽 지역은 33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고요. 자강도 희천 지역의 낮 최고가 33도입니다. 평양과 개성의 낮 최고 32도, 신의주, 중강, 함흥이 31도, 원산의 낮 최고 29도고요. 청진 27도, 해산은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너울성 파도 여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미국산 F-16 전투기에 우크라이나 이전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21일부터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부터 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지원 결국 승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데 미국의 F-16 전투기가 꼭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확전을 경계하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걸 승인한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두 나라에 보낸 서한에서 F-16 전투기 이전과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략과 자주권 침해에 맞서서 자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는 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이전을 승인하면 신속하게 승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산 F-16 전투기를 또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거네요.
네, F-16은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전투기를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투기 조종사 훈련도 미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를 모두 승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 이 X를 통해서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파트너들과 함께 다음 단계를 정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워프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전투기 이전 승인 결정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야코프 엘레만 옌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전투기 이전은 조종사 훈련에 이은 자연스러운 단계라면서 동맹과 이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그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일정은 이미 공개가 됐죠?
네. 덴마크 등 11개 나라가 이달 중으로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트루스 룬드 폴센 덴마크 국방장관 대행은 앞서 지난 7월에 내년 초에 훈련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F-16 전투기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땅에 지원되는 건 언제쯤 될까요?
네, 이 전투기 지원은 훈련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긴 힘듭니다. 네. 네, 관련해서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F-16 전투기를 지원받긴 어려울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드론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공격을 시도했다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4시쯤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모스크바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방공망으로 이 드론을 격추시켰고 이 무인기는 모스크바에 있는 엑스포 센터 단지 건물에 추락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드론이 떨어진 건물은 크렘린궁에서 약 5km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공격 시도로 러시아 내의 일부 항공편이 또 통제가 됐었다고요?
네, 브누코프 국제공항 등 이 모스크바 주변의 민간 공항들에서 한때 항공편이 통제됐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7편의 항공기가 다른 공항을 이용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드론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에 크렘린 궁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 후에 이 드론 공습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당시 크렘린 궁 외에 민간인 거주 지역에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고요. 또 이달 초에는 모스크바 상업지구를 노린 공격이 사흘새 두 번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 드론 얘기도 해보죠. 러시아가 그 이란제 드론의 대량 생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워싱턴포스트는 17일자에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축구장 14개 규모의 드론 제조시설이 신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여름까지는 드론 6,000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을 방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시 주석이 회의에 21일 남아공에 도착해서 24일까지 머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5개국이 회원국인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 세계 경제의 26%를 차지합니다.
네,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죠?
네, 시 주석 외에 의장국인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슈바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4개국 정상이 대면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정말 오랜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네요.
네, 브릭스 정상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린 건 지난 2019년 11차 정상회의가 마지막이었고요. 네. 네, 이후에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12차부터 14차까지는 정상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 어떤 것입니까?
네, 회원국 확대 여부 논의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남아공에 따르면 현재 회원국 가입에 관심을 나타낸 나라는 40개국이 넘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브릭스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에 또 이견이 있다고요?
네, 중국은 회원국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들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응할 세력을 구축하는 게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회원국 확대 진전을 지지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더 많은 파트너가 브릭스에 합류하는 걸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이 브릭스의 외연 확대를 자국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키우는데 좀 소극적인 쪽은 어느 나라입니까?
네, 브라질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추가로 회원국을 받기 꺼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면 브릭스의 현 위상을 잃을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지난 2006년에 창설됐고요. 2010년 남아공이 합류하면서 지금의 5개국 모임으로 확장됐는데요. 신흥 경제국이라는 게 이 모임의 정체성입니다. 브라질은 다른 나라들이 가입할 경우에 이 정체성이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브릭스가 신규 회원국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5개 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모두 동의해야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남아공은 회원국을 받아들이는데 찬성이고요. 브라질은 이를 꺼리고 있는데 인도 입장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요 안건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외연 확장 외에도 브릭스 은행이라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현재 통화 모금 또 대출 촉진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네,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경제 간 유대를 어떻게 개선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새로운 경고를 했군요.
네, 한동안 잠잠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미국, 한국,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다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8일 신종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국제 보건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WHO는 이미 코로나에 대한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이건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이상 국제적인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네, 3년 4개월 만에 이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한 건데요.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그 WHO의 경고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에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8일 인도 구자라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보건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WHO는 B.286 변이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주의를 기울일 걸 당부했습니다.
네, B.286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 이름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9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네, 가장 널리 알려진 변이 가운데 오미크론도 있죠. WHO는 코로나 변이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서 더 이상은 알파, 베타 같은 이 그리스 알파벳을 붙이지 않고요. 로마자 알파벳 그리고 숫자를 조합해서 부르고 네. 있습니다.
자, 90개가 넘는다는 이 많은 변이 가운데 WHO가 특히 주목하는, 유의하는 바이러스들이 있다고요.
네, WHO가 현재 감시하고 있는 변이는 10개 종인데요. WHO는 최근에 B.286을 감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WHO는 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많이 확산했던 오미크론 변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주로 보고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 덴마크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면밀하게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CDC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CDC의 권고를 따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늘면서 이 3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에 12%까지 내려갔던 코로나 감염률이 다시 반등해서 7월 말 기준 13.4%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돌고 있는 변이는 어떤 종인가요?
네, EG.5라는 변입니다.
예.
네, 에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종에서 나온 새 변이 종으로 지난 2월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에리스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전 세계 51개국에서 보고됐는데요. 중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자의 약 30%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WHO는 지난 10일에 이 에리스도 감시 목록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은 크지 않은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론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전복 모의 혐의 재판을 2026년 4월에 시작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하와이 당국이 산불 참사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중단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미국 정부가 우주산업 내 외국 정보기관의 간첩 활동에 대비해 보안 강화 지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부터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기소 사건과 관련한 재판 일정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전북 모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오는 2026월 4월에 시작하자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해당 사건을 맡은 타니아 터트킨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에게 요청한 내용인데요. 앞서 연방검찰이 제시한 일정보다 훨씬 늦춰진 시점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한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 공공의 이익은 정의와 공정한 재판에 있다면서 판단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례로 변호인단이 검토해야 할 재판 서류가 방대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2026년 거의 3년 뒤의 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 후인데요. 미 언론은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제시했던 그 재판 일정은 언제였습니까?
잭 스미스 특검 측은 지난주 재판 일정을 내년 1월 2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은 내년 대선 경선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결국 특검이 제안한 일정보다 2년여 뒤에 재판을 열 것을 요청한 겁니다.
네. 자, 이 재판 일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건을 맡은 판사입니다. 첫 특임 판사는 오는 28일 재판과 관련한 첫 공판을 여는데요. 이날 재판 일정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던 게 언제였죠?
이달 초인데요. 스미스 특검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부추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고요. 연방 TV신문 지난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정보를 사취하려 한 음모,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방해하려 한 음모,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 한 음모, 그리고 공모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기소된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한번 출석했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소 인보 절차를 위해 워싱턴 DC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판사 기피와 법원 변경 요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배정된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강세인 워싱턴 DC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담당 판사와 재판 장소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맡은 판사를 피하려고 하는 건데 첫 특임 판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첫 특임 판사는 그간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를 엄중하게 처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피고인 38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도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지아주에서도 기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정을 늦추려고 하는 재판은 연방 법무부 소속인 특검이 수사하고 연방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 사안으로 이 조지아주 기소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예,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의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결정했는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법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조지아주 재판은 언제 열립니까?
수사를 또한 페니 월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6일 내년 3월 4일에 조지아주 선거개입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내년 3월 5일 약 14개 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화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년 11월 대선이 끝난 뒤로 재판 날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재판 이 두 건만 있는 건 아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4차례 기소되면서 내년 경선 과정에서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 등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뒤에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주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됐는데요. 해당 재판은 내년 경선이 한창인 3월 25일에 열립니다. 또 정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플로리다주 연방 대배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년 5월 20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는 지금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주 정부가 하와이 주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제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산불 최대 피해 지역인 마우이섬 라하이나 일대에 부동산 거래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기꾼들이 잿더미가 된 땅을 싼 값에 사들이려고 개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건데요. 그린 주지사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이 땅을 계속 갖고 있게 하겠다면서 지역사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네, 이 한 주의 주지사가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하지만 시종일관 나의 의도는 아무도 토지 수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면서 땅을 사겠다는 제안을 듣고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부동산 거래 중단에 대한 조처 마련을 하와이주 법무장관에 지시했다면서 18일까지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하와이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지요.
네, 극심한 가뭄을 겪던 하와이에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지난 8일 마우이섬 일대에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요. 라하이나 지역에서는 최소 2,200여 채의 구조물이 파괴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18일 현재 111명으로 늘었는데요. 강한 불길에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된 희생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시신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사망자는 2배에서 3배가량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땅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폐허가 된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에 재건 과정에서 고가의 호텔이나 주택을 지을 경우 현지인은 쫓겨나가고 부유한 외지인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라하이나 주민 대부분은 화재 전에도 생활에 별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포브스 주택 분석에 따르면 하와이주 전체를 볼 때 보통 첫 주택 구입자들이 찾는 주택 가격은 100만 달러가 넘는 반면 임대인의 경우 소득의 평균 42%를 주택비용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예. 그리고 현지 그 당국의 산불 대응을 두고도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 경고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우이 카운티 비상사태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리처드 빈슨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허먼 안다야 비상관리국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슨 시장은 이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담당자를 배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안다야 전 국장이네요. 비상관리국장. 이 사람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안다야 전 국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요. 경보를 울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경보 사이렌은 주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데 경보가 울릴 경우에 사람들이 더 높은 기도로 향하도록 훈련받았다면서 그러니까 경보음이 울렸다면 많은 주민이 화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안다야 전 국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 외국 간첩 활동을 경고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18일 불특정 외국 정보기관이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연구 내용과 거래계약 기밀 정보를 빼내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 공군특수수사국 AFOSI는 이날 미국 항공우주산업보호라는 제목의 두 쪽의 공고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 정부기관의 이런 활동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 하면 바로 미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투자와 연구 또 혁신 생산에 이르기까지 세계 우주 항공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 항공 우주 분야 지분 투자를 보면은 미국이 1,33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율로는 47%인데요. 중국이 79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현재 2위에 있습니다. 공고문은 외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우주 관련 혁신과 자산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동시에 중요 기술과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항공 우주 산업이 성장할수록 경제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정보기관은 민간 항공 우주 산업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공고문이 지적했는데요. 우주에 기반을 둔 자산에 대한 주요 사회기관 시설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오랜 시간 자본과 공을 들여 이뤄낸 지적재산과 독점 자료, 기술 등을 빼돌리는 행위는 미국 기업의 이익과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외부 기관이 탈취한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미국 항공 우주 분야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외국의 정보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정보를 탈취하려고 한답니까?
네, 사이버 공격과 합작 투자 및 인수 합병 등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수법을 쓰고 있고요. 또 핵심 공급망 연결점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주 산업에 접근하고 있다고 공보문이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는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공공문에는 특정 국가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이날 미 방첩 관계자를 인용해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우주산업에 대한 주요 외국 정보 위협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우주자산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정보당국이 수년간 중국 해커단체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더드 우주연구소와 제트추진연구소, 또 항공우주위성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단행하면서 항공우주 분야의 미국의 기술과 경험을 탈취하려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미 항공사령부는 중국이 미국 우주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 역량을 주요 군사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어떤 보안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까?
네, 공공운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기업 시설 방문 요청이나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부 기밀 정보를 캐묻는 행위를 경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외국 정보기관이나 국영기업과의 합작 투자회사 설립이나 기술 분야 컨설팅 제안 등을 조심하라고 경고했고요. 모 회사와의 연계성을 은폐하고자 제3국에 등록된 전액 출자 자회사가 인수 및 투자를 시도하려는 경우 경계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부자 위협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의심되는 사건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의회가 지출 법안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해 예산 입법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의회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시한 안에 지출 법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회는 임시 결의안을 만듭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 마지막 순서로 임시 결의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is is about protecting the people. So we can look at these other folks and say, you know what? Enough of the games you are playing. The politics you are playing with people.
지난 2018년 1월 19일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식 지출법에 따라 정부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몇 달 동안 정식 예산안이 아닌 임시 결의안이 제공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방기관들의 통상활동 예산은 하나나 복수의 지출법에 의해 매년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식 지출법 마련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임시로 예산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나 복수의 임시 지출법을 결의안 형태로 만듭니다. 이를 임시 결의안으로 부릅니다. 만일 매년 1월 10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법이 나오지 않거나 앞서 나온 임시결의안 시안이 되면 정식 지출법이 나올 때까지 임시결의안을 만듭니다.
The last time a budget battle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in Congress triggered a government shutdown, the fight was over.
임시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먼저 몇몇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이전 회계연도 지출안을 참조해 이 내용이 명시됩니다. 다음 임시결의안은 예산 권한에 기한을 둡니다. 기간은 하루나 남아있는 회계연도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지출법이 나오면 기한 전이라도 임시결의안 효력이 끝납니다. 세 번째는 비율로 임시결의안은 보통 제한된 기간 예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가 아닌 비율에 근거해 예산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각 계정에 특정한 액수를 제공하는 정규 지출법이나 추가 지출법과는 다릅니다. 다음 사용 제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회는 정부 기관들이 새 사업이나 활동을 시작하거나 이전 회계연도 지출법에 부과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임시결의안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종종 제한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조정입니다. 임시결의안에 나온 예산 기간이나 액수 그리고 예산 사용 목적은 특정한 활동이나 예산을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977 회계연도와 2023 회계연도 사이에 네 번을 제외하고 모두 10월 1일 이후에 정규 지출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기간 10월 1일이나 이전까지 지출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경우도 모두 19차례나 됩니다. 임시결의안이 가장 많이 나온 때는 지난 2001 회계연도로 당시 모두 21차례나 나왔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임시결의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중국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인도 인구는 약 14억 3천만 명으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인구 1위 국가가 됐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인구는 경제력, 군사력 등과 더불어서 한 나라의 국력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력이 강하다는 건 또한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그 나라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인도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인도는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고 자국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최근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국은 인도 행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인구 1위 자리는 추월하더라도 자국 경제력을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인도는 지금 경제 분야에서도 무섭게 중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도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5위 경제 대국입니다. 머지않아 인도가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빅3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중국처럼 장기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도 성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성장폭은 중국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말에 불거진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초강력 봉쇄 정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말에야 봉쇄 정책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전 세계적 재앙이었던 코로나 사태를 비껴갈 순 없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는 이 기간에도 주요 5개 경제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있었던 2021-2022 회계연도에 인도 경제는 9.1%나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인도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한편 2022-23 회계연도 인도 경제 성장률은 7.2%로 전 회계연도보다는 많이 위축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 긴축 통화 정책과 세계 수요 약화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인도 경제는 그 와중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예상보다 선전했습니다. 인도의 최대 교역국은 오랫동안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에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은 인도에는 또 하나 호재로 작용합니다. 양국의 갈등 속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면서 중국 외의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려 인도는 베트남 등과 함께 지금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무궁한 잠재력, 인디언 파워.
인도는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고학력자들과 중간 연령층이 많은, 즉 젊은 나라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정재계 등 곳곳에 수많은 인도계가 포진하면서 이른바 인디언 파워의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거물급 인사들만 소개해보자면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가 인도인입니다. 리시 수나 영국 총리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총리로 역시 인도계입니다. 재계 쪽 인도계 활약은 더 눈부십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의 순다이 피차이 최고 경영자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CEO가 다 인도계입니다. 지난 6월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이 줄줄이 모디 총리와 회동해서 인도와 모디 총리 격을 한껏 세워줬습니다.
부각되는 지정학적 중요성.
미국이 인도 태평양 중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대항마로서 또 핵 보유국인 인도의 향후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갈수록 더 부각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지난해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하면서 국제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또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에 국경 갈등으로 전쟁까지 치른 적이 있을 만큼 지리적, 역사적으로 껄끄러운 사이인데요. 하지만 대중국 교역 규모가 인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인도 정부는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 대신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분쟁 종식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방이 제재하고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려서 자국 공장을 돌리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
세계 경제 5위의 강국으로 올라섰지만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인도 정부 고민거리입니다.
India is reeling after its deadliest train crash in decades. Nearly 300 people have died and 900
국제 뉴스를 통해 자주 전해지는 대형 철도 사고부터 무질서한 거리 모습, 서구 여행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인도 젖줄이라 불리는 겐지지강에 몸을 씻거나 빨래하는 모습 등은 여전히 인도가 낙후하고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빈부 격차가 심하며 소수민족 인권 탄압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가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는 1950년 9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시골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인도의 독특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내 하층민 출신입니다. 이런 출신 배경은 2014년 총선 당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빈곤층과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어릴 때부터 상인인 아버지를 따라 길거리와 역전 주변에서 차와 빵 등을 팔며 생계를 도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단골 손님 영향으로 힌두 민족주의 우익단체 소년단인 국민의용단에 가입하면서 일찌감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눈을 떴습니다. 1980년에 창당된 인도 국민당 BJP는 국민의용단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는데요. 모디 총리는 1987년 인도 국민당에 입당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2001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구자라트주 총리가 된 이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주 경제 성장을 끌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총선에서 인도 정치 명문가인 네루 간디 가문의 라훌 간디 후보를 누르고 제14대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2019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둬서 지금까지 인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중국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분리할 수 있는 구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need to pick something up to eat. I need to pick up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가져와야 해요. Pick up, 어떤 것을 가져오다, 물건을 사다, 물건을 집어올리다. 첫 문장에서는 pick something up, 두 번째 문장에서는 pick up something. 이렇게 pick up은 붙여서도 쓸 수 있고 띄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on verbs like come, put, get, go, sit, and take can be combined with prepositions like up, out, in, on, off, and down.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구동사는 보통 come, put, get, go, sit, take 이런 동사와 up, out, in, on, off, down 등의 전치사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come으로 구동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up, come out, come in, come on, come off, and come down.
Come up, 나오다, 발생하다. Come out, 생산되다. Come in, 들어오다. Come on, 등장하다, 되어가다. Come off, 지워지다, 떼어내다. Come down, 내리다, 무너지다. take가 사용된 구동사 보겠습니다.
take up, take out, take in, take on, take off, take down.
take up, 차지하다, 시작하다. take in, 흡수하다, 옷을 줄이다. take on, 어떤 것을 고용하다, 무엇과 겨루다. take off, 벗다, 이륙하다. take down, 해체하다, 끌어내리다. 아하의 노래 Take On Me를 한번 볼까요?
Take on me.
I'll be coming for your love, okay? 당신의 사랑을 찾아올 거예요. 괜찮은가요? Come for, 어떤 것을 데리러 오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Take on,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take me on, take you on, take us on 이렇게 해야 맞는데요. 그러나 가수가 노래를 만들 때는 문법보다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들로 가사를 쓰니까 문법이 틀렸다고 노래가 사랑받지 않지는 않죠. Take me on, 날 받아주세요. I'll be gone, 나는 가고 없을 거예요. In a day or two, 하루나 이틀 사이에. Come으로 시작하는 구동사와 take로 시작하는 구동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up, come out, come in, come on, come off, and come down.
Take up, take out, take in, take on, take off, take dow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여러 가지 구동사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